우리 지난 8월까지죠. 어제까지 우리 4개월 동안 민수기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9월 한 달 동안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3500년 전에 일을 다루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일을 다루는데요.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함께 우리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맞아,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목을 보고는 마음이 상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고난이 얼마나 컸는데, 내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라고 저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이 제목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업에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홈리스가 된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낫지 않는 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그런 부모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주면 돌아오는 반응은 오히려 싸늘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고난을 알아?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고난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핵심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메이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allow 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메이크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allow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메이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용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졌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씨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겅퀴를 베고 잡초를 베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만이 수확물을 얻을 수 있죠.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나요? 임신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출산의 고통, 그리고 산후 우울증까지 힘든 시간들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이라는 그 실존적인 한계 하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밟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그렇게 죽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와 무관하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욥기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욥의 고난의 배경이 무엇이죠? 욥기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연단의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저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익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난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린도 교회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죠? 직접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이 받았던, 퍼스널하게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난이 힘들어서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고난 말고 정말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다 언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뭘 제일 먼저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사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말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세계 경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요즘에 또 이제 한국의 대학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 수가 줄어들면 교수를 뽑는 수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쉽지 않는 앞길이 있는 것이죠. 이때 다시금 깨닫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셔야 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이자 고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무력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평화시보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위로가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란이란 단어도 총 4번 등장해요. 하지만 동시에 위로란 단어도 총 10번 등장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희에게 환란이 있느냐?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말 그런지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리고 위로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해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가 오늘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스탑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를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위로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고난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가 나에게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그분에게로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내가 받는 고난, 그로 인해 받는 위로, 그 위로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키모도 받으셨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1년 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대장암에서 나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장암을 주셨을까? 대장암 수술을 하게 하셨고 키모를 하게 하셨을까를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환우 도움부가 있습니다. 아픈 환우를 돕는 그런 부서예요. 그 환우 도움부에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환우를 돕는데 어떤 분을 돕느냐면 암에 걸린 환우만 이분이 돕습니다. 사실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린 분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린 분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렸던 분이 위로를 하면 그 위로의 크기와 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 그 생사를 그 가르는 그 위기의 순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해주면 그 위로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분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젊은 엄마가 갑자기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큰 슬픔과 상실에 빠졌어요. 베이비도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혼이었죠. 어느 누구도 무슨 말로 그 자매를, 그 젊은 엄마를 위로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가서 그 자매를 말없이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은 이유는 껴안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과부 생활을 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의 고난, 나의 환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에 동의를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겪은 분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총기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정이 있죠. 미국에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총기 사고가 나서 그 애가 죽었어요. 아침에 아빠 엄마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진짜 빠이빠이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 가정에 부모가 마음에 한이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 때문에 생활고와 무력감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게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암에 걸릴지 실직을 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재산을 하나 가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겪은 그 고난, 그 아픔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참다운 이유와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힘든 유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으시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이미 겪었던 그 고난과 환란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가령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막 신입생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미 유학생활이 거의 마쳐가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박사 1년차 때 뭐가 힘든지, 박사 2년차 때 뭐가 힘든지, 마지막 논문 쓸 때 뭐가 힘든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려움 겪었잖아요. 왜 그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새로 오실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 국군이 견디면서 유학생활 하라라고 조언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